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채우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자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살려내는 이런 일들이 급하게 또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복음으로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약 100개국의 제자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2, 3년 안에는 충분히 200개 나라의 제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과 함께 이제 모든 16,000 모든 족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또 세계복음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복음이 더 깊이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또 왜곡되게 하거나 축소시키거나 희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사단은 끈질기게 이 복음만 방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단이 하니 가장 강력한 일이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복음 자체의 변질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냐, 다른 복음이란 건 없는 것이다. 혹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면 혹시 그 자가 천사라고 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쉽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냐?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때도 이미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부분이 경계하고 복음에 대한 타협이 없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미 복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괴계는 있었고 있어 왔고 지금은 더욱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 강력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그 강단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선명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예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피로를 위해서 예를 들면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로 치료나 아니면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그 외에 신비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또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정작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미스가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진정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정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다른 복음 아니면 성경에서 원래 얘기하는 그 복음과 멀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 길이지 우리가 해왔던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길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복음은 점점 이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는 그런 복음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문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응답받은 것들을 간증하고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병난 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해결된 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한 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 특별한 어떤 성장이 일어났던 이런 수많은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또 그런 간증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고 이해하고 있고 더욱 적극적으로 결국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밤에 철야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많은 분들 중에는 물론 영이 맑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신 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한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사모님은 문제만 오면 금식합니다. 문제가 오면. 집에 돈이 없으면 금식하고, 자녀가 속썩이면 금식하고, 뭐 자녀가 성적 못 받았으면 금식하고, 무조건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면서 금식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왜 금식하느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에게 벌어진 그거 해결하려고. 어떤 분이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하는데 40일 금식기도를 왜 하냐. 능력 받아가지고 저 못된 장로들, 저 못된 중직자들, 말 안 듣는 장로들 어떻게 사로잡아야 되겠다. 강한 능력으로 어떻게 사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금식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귀중한 성도님들이 귀중한 헌신을 하지만 길을 잘 몰라서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몰라서 인생을 투자하는데도 올바른 데 투자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5장에 주셨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가는 길을 한번 서서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옛적 길인가? 어떤 것이 선한 길인가? 우리 가는 길을 멈춰서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을 찾았을 때 그 길을 향해서 올인하면서 달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뭐냐? 아주 심각한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이 뭐냐? 정말 중요한 문제 때문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고난의 문제와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아예 죽어 있는 저 백성들,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저주를 받고 있는 저들, 결국 예수님의 진단대로 사단의 자녀에 매여가지고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저들, 그것 때문에 뭐 수많은 정신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문제부터 물질의 문제부터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가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있다가 죽어서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건져낼 수 있는 참된 복음이 뭐냐는 거죠.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그 모든 인간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 인간들로 하여금 사단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죄에서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얻게끔 하는 그 역할을 메시아가 하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의 대망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메시아입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그가 오셔서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대적되는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그 메시아이신 선지자이신 그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떠나서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 복음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가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내 인생을 그가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주 대신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더 정확하게는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날 이제 성령 운동이나 성령 은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성령에 대해서 오늘날처럼 많이 오해되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예가 그 어떤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천주교에서 사실은 이렇게 성령 운동이 많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사단이 올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올바로 복음을 계속 알려주시는 분이 그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을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두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36장 31절에 그때에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의 성령이 마시면 일어난 일입니다. 그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가졌다는 걸 깨닫게 되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의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성령께서만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배경은 항상 주의 성령께서 계시다는 얘기고 그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단 사역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조명시켜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에너지나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라. 우리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간절히 원해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맺히는 그런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오라가라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성령운동하는 부분들이나 신비운동하는 분들 보면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하면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뭐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뜯어내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걸 달라고 해서 얻어낼 수 있다. 그건 사실은 은사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마치 좀 비인격적인 아니면 어떤 에너지 아니면 어떤 능력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을 따라 행할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에 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아라.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그 힘으로 봉사할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어떤 성령의 인도함을 받거나 성령을 따라 살거나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날 지금 특별히 뭐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 뭐 중남미도 마찬가지고 가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요. 뭐 나라 자체가 많이 또 삶 자체가 너무 많이 힘드니까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고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또 부추기거나 그렇게 또 원인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는다고 하면서 액션을 취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뭐 땅바닥을 굴러다니고 있고 뭐 뛰어다니고 있고 뭐 배로 끌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이렇게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요. 근데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몸 푸르 떨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그것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가? 어쨌든지 은사 받으려고 하고 어쨌든지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서 성령 운동이 신비 운동 쪽으로 흘러가면서 보니까 이게 올바르지가 못해요. 그런데 뭔가 신비한 것이 경험되니까 성령 운동이라고 다들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수많은 은사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를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모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방언을 받겠다 예언을 받겠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기도를 수시간도 하는데 방언 연습을 하고 할렐루야를 빨리빨리 하면서 방언 받으려고 하고 야 이게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에 대해 봐야 될 것이 성령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받아야 될 어떤 보상이나 응답이나 이 정도 수준으로 성령을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그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은 보혜사다. 보혜사는 첫 번째 보혜사는 주 예수께서 보혜사고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으면서 다른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란 거죠. 그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 보혜사가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 보혜사의 이름이 성령이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다. 그리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진리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비슷한 말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증언하시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라. 장래일도 알리실 것이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진리 중에 진리가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곧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연이어서 보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딴 게 아니요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굉장히 결정적인 이 본문인데요. 성령이 마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마실 것이다.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시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우리 보고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주의 성령께서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인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것 때문에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권능은 어떻게 보면 도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시종일관 진리를 나타냅니다. 성령은 시종일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언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실 때를 자세하게 보면 그 모든 성령의 임하심의 끝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마시는데 많은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의 증거가 방언이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방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일면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마신 증거로 방언이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방언은 성령이 마신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지 절대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왜 방언이 임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각 다른 말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제2외국어로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3천명이 돌아오는 일이 그것도 제자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이란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뭘 하기 위함이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증언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마셨고 성령이 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결론 내린 그 공회 앞에 베드로가 씁니다. 그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네 이름으로 했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 주의 성령이 임한 결과는 항상 그리스도이신 진리를 증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결론들이 나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증인으로서 진리를 증언하시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이신 그 성령은 계속 진리를 나타내십니다. 진리의 실체는 복음입니다. 진리의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요. 그가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행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방향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면서 그 성령이 뭘 하시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뭘 하시는지를 잃어버리고 나서 계속 성령받아서 능력받고 성령받아서 방언받고 성령받아서 은사받고 성령받아서 뭘 하려고 하는 결국 육신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냥 우리에게 신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또 우리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드러나게 하신 분이 주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계속 당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십니다. 동시에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아버지를 계속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계속 주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직 아들만 아버지를 알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 자가 아버지를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이 그 소원대로 계시를 주셔야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이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 나타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낸 것에 대해 아버지가 드러남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사실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그 신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아버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안에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계속 증언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증언이 드러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냄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것만 복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넌 왜 강조하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복음 안에 주의 성령 역사와 드러나는 아버지의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복음으로 계속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복음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